우리가 지금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해당되는 본문은 에스겔 45장부터 46장, 에스겔 두 장입니다. 이두 장이 속하여 있는 이 본문의 맥락을 조금 먼저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이 잘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론 부분에서 간단하게 오늘 본문의 맥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신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 신탁의 일부지요. 이 신탁은 40장 1절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 무려 9장이나 이렇게 돼 있는 이 신탁은 에스겔서에서 가장 긴 신탁입니다. 주전 573년 한 4월경에 에스겔에게 주어졌다고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신탁의 그 주제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다시금 거룩하게 회복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신탁의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신탁이 주어진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전 573년 그 4월경은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이미 12년 동안이나 황폐해진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시점에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이 신탁의 말씀, 환상이 보여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신탁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먼저 40장부터 4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실 것이란 얘기고요. 이 새로운 성전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지으시고 나서 어떻게 하시죠? 그 동쪽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금 이렇게 찾아오시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4장부터 46장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해당되는 이 구간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들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에는 절기에 대한 규례, 또 봉헌 예물에 대한 규례들, 또 제사장 레위인 왕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어떤 의무와 어떤 규례를 지켜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7장부터 48장까지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온 땅에 가득히 이렇게 적시게 되고, 그래서 그온 땅이 생명을 얻고 새롭게 되어서 이온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넘치게 되는 장면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본문의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 메시지를 문자적으로 이해할지, 아니면 묵시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될지, 그런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마지막 신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온전히 통치하셔서 온 땅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의 그 나라의 비전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원리로 이 나라가 통치되고 운영될 것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면서 모든 성도들은 당연히 이런 비전을 품을 수 있고 또 소망할 수 있고 이 비전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따라야 한다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맥락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법이 선포되는 그런 오늘 본문에서 어떤 내용들이 등장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5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거룩한 구역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말로 설명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림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그 가지고 계신 강의한 뒤편을 보시면 그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그 그림이 딱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일단 그 그림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수도, 모든 나라를 보면 가장 주권의 핵심이 될수 있는 지도자가 거하는 처소가 사실은 중앙에 위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지금 무엇이 그 중앙에 자리 잡고 있죠? 성전이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구역, 사독 제사장의 구역, 성읍의 기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오히려 왕의 구역이 그 주변부로 동서 주변으로 밀려나 있는 것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읍도 역시 성전 주변에 배치되어 있죠.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진정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가, 주권이 진정으로 누구에게 속하였는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8절과 45장 8절과 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들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들도 하나님의 왕이고 이 백성도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본다면 이 나라의 주인, 이 나라의 실제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렇게 왕의 구역까지도 정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45장 8절에서 그 내용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을, 자 시작.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의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왕의 구역을 정해서 왕의 땅을 특별히 지정해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왕에게 지금 이렇게 이 땅의 구역을 정해주신 이유는 충분한 자기 몫이 있으니까 남의 백성들의 땅을 탐내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것입니다. 자기 것을 더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백성들의 땅을 빼앗는 이런 폭정, 이런 압제를 행하지 말라는 의도로 왕의 구역을 분명하게 정해주셨다는 거죠. 45장 9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통치자들의 통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치 원칙은 9절 말씀과 10절, 12절 이렇게 4절에 걸쳐서 잘 나타나 있는데요.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통치자들아, 너에게 있는 그것들을 좀 만족해라. 이제 충분하다. 너희의 압제와 너희의 포악이 이제 충분하다. 이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쳐라. 그러니까 지금 통치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통치의 원칙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또 공정이지요. 10절부터 12절까지는 여러 도량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공정한 저울, 공정한 에바, 공정한 밭을 써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하라는 거죠. 9절부터 17절까지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은 여러 정해진 절기에 왕들이 정해진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섬기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때 여러 도량형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도량형들을 언급하시면서 다 통일을 하세요. 저울, 에바, 밭, 세겔 이런 것들을 다 언급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도량형들을 일정하게 그렇게 규칙을 세워주십니다. 진시황과 같은 사람은 이 제국을 만들고 나서 도량형을 통일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나라를 부하게 하고 군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량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부국 강병의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 도량형을 정확하게 주신 거죠. 왕은 백성들을 독려하고 격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때 도량형을 정확하게 주심으로써 공정하게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왕이 욕심을 내서 부정한 이익을 그렇게 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방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도량형을 속여가지고 이런 사적인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아주 예로부터 흔히 있었던 그런 왕들의 수법입니다. 뭐 오늘날로 따지면 분식회계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요. 45장 17절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죄를 받도록 왕이 도와야 하는 역할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들의 본분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족속의 속죄를 위한 예배를 돕고 섬기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군주들은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부를 차지하기 위해서 통치하는 데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이런 데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정말 백성들에게 근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위해서 섬기고 백성들을 독려해서 정말로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을 왕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를 빌미로 해가지고 자기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모든 측면에서 평안하고 또 풍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군주의 직분을 명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권력과 지위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권력과 지위를 주신 이유는 그 권력과 지위로 내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 야망과 내 욕심을 이루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권력과 지위를 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백성들을 영적인 의미에서, 육적인 의미에서 평안케 하고 풍성케 하고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많은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권력과 나름의 지위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빌미로 사익을 취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죠. 특별히 이 점에서 그동안 한국교회 많은 지도자들 또 특별히 목사님들, 정치인들은 정말 회개의 죄를 뒤집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을 겁박하면서 말씀의 권위로 겁박하면서 사실 많은 사익을 취했던 그런 부정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또 우리 자신들에게도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공정하게 얻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예물을 드릴 때 강조하신 게 뭐예요? 공정하게 거둔 예물, 공정하게 얻은 예물,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정말 정당하게 얻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얻은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모든 돈이 최고인 이 시대에 정말 다른 사람의 이익과 다른 사람의 고통까지도 정말 내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삼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45장 18절부터 46장 15절까지는 굉장히 긴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절기에 대한 규례들이에요. 근데 이 절기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 규정을 하고 계신데요. 뭐 유월절, 또 일곱째 달, 다섯째 날, 또 그러니까 무교절이죠. 무교절과 같은 거. 그리고 안식일, 또 초하루, 매일 드리는 예배, 제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규례들에서 특별히 강조점이 무엇이냐? 바로 왕의 의무와 특권입니다. 이런 모든 절기마다 하나님께 정해진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정해진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을 누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왕입니다. 왕은 성소의 정화 문제라든지 이런 각 절기마다 바쳐야 될 예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그 예물을 준비해서 모든 예배가 차질 없이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또 왕은 백성과 함께 성전에서 들어오고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 4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46장 10절 46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군주가 시작.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왕이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오는데 어떻게 봅니까? 따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무리 가운데 있어서, 즉 회중들과 함께, 모든 백성들과 함께 들어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왕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백성들을 선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의 보범을 보이는 사람이 왕이지, 이 왕은 그런 예배를 받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가 끝나면 왕도 나가야 돼요. 다른 나라의 그런 예배와 틀리죠. 고대의 다른 왕들 드리는 예배를 보면 어땠습니까? 왕을 신격화합니다. 왕을 신의 현현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왕이 경배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경배할 뿐이지, 그렇게 경배하는 모범을 보일 뿐이지 그런 경배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왕의 사명과 직무는 성전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백성들을 독려하는 것이 왕의 직분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왕에게 이런 의무와 책임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왕에게 특권 또한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왕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우리 PPT 슬라이드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1번 화면 좀 보여주세요. 1번 화면. 네, 이것이 지금 보시는 그 내용이 지금 에스겔 환상에서 보여졌던 성전의 단면도입니다. 지금 맨 아래쪽에 보이는 곳이 이제 그 동문인데요. 이 동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왕은 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어디냐면 다음 2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2번 화면을 보시면 바깥에 동쪽 외문이 있어요. 이렇게 성문 벽이 있는데 이 성전 벽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오면 이 바깥뜰이 있습니다. 이 바깥뜰을 들어오게 되면 중간에 동문이 또 하나 있는데 이 동문을 통해서 성전 안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바깥뜰보다 안뜰이 높지요. 그렇죠? 그런데 왕은 어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 동문을 통해서 성전 안뜰까지 들어갈 수는 없고요. 이 동문이라고 써져 있는 그 아치형의 문이 있지요. 그 문의 통로에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안뜰에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겠죠? 그러면 왕은 상대적으로 그 통로까지 들어갔으니까, 문 앞까지 갔으니까, 문 통로까지 들어갔으니까 제사를 드리는 광경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백성들의 경우에는 이 동쪽 문 바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계단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계단 아래에서. 그러니까 백성들은 상대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더 잘 볼 수 있을까요? 잘 못 볼까요? 잘 못 보겠죠. 겨우 까치발을 해서 이렇게 멀리서 제한적으로 그 이렇게 터널을 통해서만 볼 수 있겠죠. 이런 걸 보면 왕은 훨씬 더 많이 예배에 깊숙이 참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왕은요, 제한적으로 동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3번 화면 보여주세요. 이게 그 그림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맨 바깥에 벽이 있죠. 성벽이 있죠. 그 맨 바깥에 남쪽에 아래쪽에 있는 그 동쪽 문, 이 동쪽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문이에요. 그런데 왕은요, 자원에서 번제나 감사제 같은 그런 제사를 드릴 때는 이 동쪽 문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원래 평소에는 이 문을 이용하지 못하고 왕도 문 현관을 이용해서 출입했습니다. 그것이 46장 2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평소에는 이 현관 문을 이용해서 들어가지만 왕이 자원에서 예물을 드릴 때는 이 동쪽 문을 임시적으로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특별한 특권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섬기는 사람의 위치에 있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왕이 단순히 의무와 책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특권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일을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방봉사, 주차봉사, 또 순장, 또 여러 가지 교회의 궂은 일들 회피하고 있지 않아요? 의무와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부담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이렇게 멀리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섬기는 일의 무거운 의무와 책임뿐만 아니라 특권도 그 섬기는 일에는 들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섬기는 일을 할 때 이스라엘의 왕은 더 생생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더 정말 깊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길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6장 16절 18절에는 다시 군주와 또 그의 기업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인데요, 이 왕이 기업을 아들에게 선물로 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 군주가 기업을 자기의 땅을 종, 그러니까 백성 혹은 신하에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아들에게 줄 경우는 이 땅이 아들에게 영원토록 상속이 됩니다. 그런데 종들, 왕의 신하나 백성에게 이 땅을 선물로 준 경우에는 50년째가 되는 희년의 때에 이 땅이 다시 종의 소유로부터 왕의 소유로 다시 돌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수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왕의 땅을 백성들에게 일시적으로만 줄 수 있도록 하셨는가? 그것은 46장 18절의 그 의도가 아주 잘 드러납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군주는, 시작.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입니다.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고대의 왕들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충성심, 신하들의 충성심을 얻기 위해서 가장 많이 썼던 방법이 무엇인가요? 재물을 주는 겁니다. 땅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왕들이 좀 더 많은 땅을 확보하는 것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의 땅을 백성들에게 줬는데 이 땅이 모자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리하게 정복 정책을 펼쳐서 땅을 확보하든지,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피 흘리게 하든지, 아니면 백성들의 땅을 부당하게 빼앗아서 그 땅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왕도 자신의 기업을 다른 백성들처럼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셔서 왕이 다른 사람들에게 속이거나 압지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무고한 백성들의 땅을 빼앗는 그런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방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6장 19절부터 24절까지 성전 부엌에 관한 규례를 줍니다. 성전 부엌은 크게 두 군데입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희생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곳이 있고요, 이곳은 성전 안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엌은 레위인들이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곳인데요, 이곳은 성전 바깥들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부엌에서 무엇을 하느냐,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속건제물, 속죄제물을 삶고 준비하고요,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이렇게 음식을 요리해야 되는데 이런 요리를 하는 공간입니다. 또 백성들을 위한 공간을 따로 둠으로써 이 성전의 정결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엌은 생각해보세요. 어떤 곳입니까? 부산한 곳입니다. 지저분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부엌과 같은 곳이, 이 부산한 곳이, 지저분한 곳이, 다소 시끄러운 이 장소가 성전의 일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곳을 거룩하다, 그렇게 인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비록 떨어져 있지만,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서는 좀 떨어져 있지만 이곳 역시도 거룩한 곳이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장소인 것이죠. 왜요? 제사를 드리는 제단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재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 때문에 이곳 역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예배 시간, 예배 현장, 이 예배당 이런 시간만을 거룩한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장소,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삶의 현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준비한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이지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현장이 하나님께 속하는 그런 거룩한 장소,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는 봉사만 거룩한 봉사와 섬김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는 그런 일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물을 준비하는 그 부엌, 그 일도, 그 주방 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허드렛 일, 똑같이 설교처럼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혹시 주일학교를 섬기고 계신다면 교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간식을 준비하는 것, 또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청소를 하는 것, 이런 모든 허드렛 일이 사실은 허드렛 일이 아니라 거룩하고 고귀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회복된 예루살렘 그 구역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도의 삶의 중심은 왕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삶의 중심이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에스겔 45장과 46장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왕과 같은 권력과 지위를 갖고 있는 지도자들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권위와 지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그런 권위와 지위입니다. 하나님께 위탁받은 권위이고 하나님께 위탁받은 지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탐욕을 채우는데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탐욕으로 얻은 예물, 부당하게 얻은 예물로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오히려 정죄하실 것이다. 오늘 에스겔 45장과 4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섬김과 책임, 의무는 비록 때로 그 무게가 무겁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이렇게 백성들을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더 큰 은혜,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은 백성들보다 더 생생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섬기는 것 피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임재,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로부터 도망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또 화려하고 또한 거룩하게 보이는 그런 예배 현장, 또 예배 시간의 봉사와 섬김은 아닐지라도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좀 낮은 일이고 좀 작은 일이고 정말 어떤 사람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소한 일처럼 보여지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준비의 일이라면 그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이고 고귀한 것이다. 오늘 또 에스겔 45장과 4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그런 직장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고귀하고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굉장히 좀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국이 시국인 것만큼 이 통치자들의 이런 모습, 통치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다룬다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부담이 되고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사실 굉장히 이렇게 고민이 됐어요.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어젯밤부터 굉장히 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막 체해가지고 거의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설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화장실을 중간에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걱정할 만큼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것은 이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지금 당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보여주시고 왜 이런 원리와 규칙들을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비전, 바로 이 하나님의 이상을 따라서 우리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요? 여러분, 나라가 지금 뒤숭숭합니다. 또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조롱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죄를 뒤집어쓰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과 결단할 그런 시간이 바로 지금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의 위정자들, 목사님들, 또 교회 여러 지도자들, 또 세상 권력을 갖고 있는 많은 정치인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셔서 그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